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재산 가운데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발표가 이번 주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지난 30일 딸을 얻어서 아버지가 됐는데요. 자신의 딸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화제의 인물 시간에 마크 저커버그 CEO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11일 개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용숙 씨 부부가 한국 내 탈북자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ISIL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영국도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시리아로 확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 위안화를 국제기축통화로 편입하면서 앞으로 금융 부분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간 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문 열겠습니다. 박선주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내 마음 보내드립니다. 모든 게 네가 나의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전과 늘 같은 그 아침 향기조차 너무나 눈부셔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VOA 서울지국 김환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시험 발사 소식이 있어서 또다시 국제사회 우려를 낳았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북한이 동해 수중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SLBM이 날아간 것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동해상에서 SLBM의 보호막 파편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 또는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가 실패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평가가 나온 건가요?
네, 이병호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SLBM을 발사했지만 궤적 추적이 전혀 안 돼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북한이 처음 공개했던 SLBM 사출 시험 땐 수면에서 150m 정도 상승하다가 떨어진 미사일의 궤적을 잡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 궤적 추적이 안 된 것은 발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발견된 부품이 보호막 파편이 아니라 SLBM의 다른 부품의 파편이라고 말해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SLBM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며 북한이 국제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이번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미한 정보 당국이 북한의 SLBM 개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처럼 SLBM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와 또 그 개발 수준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SLBM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상대방의 탐지와 추적을 피해 물속에서 은밀하게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 억지력의 마지막 보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의 한계를 비대칭 전력으로 만회하려는 북한은 이런 이유로 SLBM 개발을 공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북한의 개발 수준에 대해선 한국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출시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SLBM 개발 단계는 육상 발사대에서 발사관 사출시험을 하는 첫 번째 단계와 발사관을 부두에 정박한 잠수함에 설치해 사출시험하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수함을 물속으로 이동시켜 잠수함에 설치한 발사관을 통해 미사일 보호막을 무리로 발사하는 세 번째 단계로 나뉩니다. 북한은 현재 세 번째 단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의 이 사출 시험만 해도 수십 차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네, 북핵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나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에도 좋다며 양국 관계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한중 기자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베이징을 방문한 한국 기자단과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건데요. 화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통해 양국이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화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 등의 입장과는 다른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북핵 해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화 대변인은 북핵 문제에 대한 비핵화 3원칙이라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의 비핵화 3원 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 등을 말합니다. 또 화 대변인은 북한과의 전통적 친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정세가 변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중 관계가 얼마 전까지 냉담한 관계가 된 이유의 핵심은 북핵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이견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압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이나 한국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위해 중국이 비핵화 압박을 완화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중북 간의 정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 북중 관계는 이 동북아시아의 전략구도 변화에 있어서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은 국면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어느 정도 김정은의 이 방중 이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이 무드조정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 처형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던 북중관계는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한 류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을 기점으로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습니다.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준비 상황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립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얼마 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회담에 나올 남북한 양측의 대표단 명단을 다음 주 중에 북한 측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대표단 명단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한국 측에선 황북이 통일부 차관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그리고 북한에선 맹경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 사전 조율은 없는 건가요?
남북한은 의제와 관련해선 사전 조율을 따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성격의 회담이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고 만나는 단발성 접촉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후속 회담을 전제로 한 정례적인 대화의 틀로 이해해야 한다며, 따라서 첫 회담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의제의 내용과 순서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런 회담의 성격은 8.25 고위급 합의에서 이미 남북한이 공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제 조율 없이 회담을 열 경우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중시하고 있고 북한 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이는 서로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남북 간 대화 국면이 만들어졌지만 북한은 한국 측이 대결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전을 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한국군의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개소와 야외 전술훈련을 문제 삼으며 한국 집권 세력은 동족 간 불신과 대결만 증폭시키는 전쟁 소동을 걷어치우고 관계 개선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포천시에 서부지역 전방부대에 배치된 전투장비를 정비하는 야전정비지원센터를 열었고, 또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연천 등지에서 야외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늘 해오던 압박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언이나 행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크고, 그리고 회담이 잘못됐을 경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으려고, 지우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비난을 통해 회담의 속도 조절이 필요할 때 명분으로 삼으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가 한국 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국의 한 법무법인이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인 고영숙 씨 부부가 한국 내 탈북자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부부가 소송을 제기한 탈북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와 북한의 전직 총리의 사위 K 씨, 그리고 북한 전직 외교관 K 씨 등 3명으로 이들은 모두 한국의 각종 언론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고 씨 부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배상 금액은 1인당 미화 약 17,000달러, 총 51,000달러가량입니다. 고 씨 부부는 소송 이유에 대해 이들이 방송 등에서 고 씨 부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다 미국으로 도망쳤고 그 돈으로 도박과 성형을 했다든가 고영숙의 아버지, 즉 김제1위원장의 외할아버지인 고경택 씨는 친일파이고 김제1위원장 역시 일본 후지산 혈통이 반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씨의 남편 리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을 방문해 해당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한 뒤 곧장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영숙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고영숙 씨는 북송된 제1한인 출신으로 김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 씨의 동생입니다. 외교관 남편과 결혼해 스위스에서 생활하다 1998년 스위스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 부부는 김제1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당시 김제1위원장의 뒷바라지를 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스위스 비자금 등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숙 씨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북한 권력층 연구로 유명한 한국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의 주장입니다. 정 박사는 고영숙은 고용숙이라는 원래 이름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고영희로 알려진 김제1위원장의 생모 이름도 고용희가 진짜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박사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과거 북한 대외 홍보용 화보 조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를 들었습니다. 조선 1973년 4월호에 게재된 고영희와 고영숙의 아버지 고경택의 수기를 보면 고영숙이 아닌 고용숙이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함흥 약학대학을 다닌 것으로 소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972년 12월 31일자 노동신문 1면을 보면 고용희가 만수대 예술단 배우로 공훈배우 칭호를 받은 것으로 보도됐고 김제1위원장 모친 묘소를 직접 방문한 외국인사도 묘비에 고용희라고 적혀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한반도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BOA 서울지구 김환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최진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보내드립니다.
어쩌면 내 온 세상에서 말할 것 그 어떤 시련들도 우리의 시간 막을 수는 없다. 자, 이제
All these inventions changed our lives and changed society because they help connect people. When people are connected, we can accomplish some pretty amazing things. We can get closer to the people that we care about.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 연결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올해 31살로 몇 년 전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저커버그는 최근 첫 딸의 출산에 맞춰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사회활동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시가로 미화 45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저커버그는 미국 뉴욕에서 유대계 의사 부부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는데 주변 대학원의 수업을 청강할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개발한 음악 감상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저커버그는 2학년 때인 2003년 페이스북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 메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친구를 만들고 관심사도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이듬해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후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 연결 서비스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 사용자가 1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 30억의 절반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성공을 바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런 저커버그의 기부 선언은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저커버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 주식 99%를 자신과 부인의 이름에 따서 설립한 자선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딸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딸에게 재산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국제사회의 ISIL 대응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이 ISIL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파병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일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그런 사실을 밝혔는데요. 카터 장관은 ISIL 수뇌부를 겨냥한 특수원정 타격부대를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라크에 파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군 관계자는 200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나중에 다시 언급을 했고요.
네, 200명 정도면 병력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카터 장관이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들이 기습작전과 인질 구출, 정보 수집, 그리고 ISIL 지휘부의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을 파병하는 이유는 신속한 작전 수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군 관계자는 저희 VOA 방송에 ISIL 지휘부와 통제 기능을 겨냥한 신속한 작전이 필요할 때 이들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로 파병이 되면 주로 이 이라크 내 ISIL을 겨냥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이라크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네. ISIL이 현재 이제 점령하고 있는 곳이 이라크와 시리아죠.
네.
시리아 동부 그리고 이라크 북부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이라크 국가를 수립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터 장관은 이번에 보내지는 특수병력이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병력과 협력을 하고
네.
시리아에서는 단독으로 작전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있는데
네.
아사드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내전이 발생했고 내전 중에 자국민을 학살하면서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군이 얼마 전에도 소규모 특수병력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상에서 지원 임무를 담당할 더 적은 규모죠. 50명 규모의 특수부대 병력 파병을 승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몇 주 만에 이번에는 지원이 아닌 타격 임무를 띈 200명의 추가 병력이 파병되는 건데요.
네.
미군 관계자는 앞서 파병된 50명의 이 병력이 작전을 이제 시작 단계에 있지만
네.
다음 단계의 작전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 특수원정 타격 부대의 파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 대응 작전이 진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카터 장관은 청문회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ISIL이 몇몇 핵심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차단됐고
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미군 특수병력을 보냄으로써 ISIL을 겨냥한 작전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군 관계자는요, 최근에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쿠르드 병력이 ISIL이 점령했던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을 했고 또 시리아에서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병력의 ISIL 대응 작전에 진전이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면서 이는 ISIL에 대한 정보와 또 이들의 약점을 알아내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특수부대 파병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ISIL 대응에서 뭔가 전환점을 맞고 있는 건가요?
이 전환점이라고 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ISIL을 수탕하기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미군의 입장인데요.
네.
카터 장관과 함께 이제 청문회에 출석했던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요. 그동안 2만 3천 명의 ISIL 대원이 사망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지상 작전에도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ISIL을 봉쇄했다고 확산을 막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군 특수부대 병력이 이라크에 파병될 예정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미군 특수부대의 타격 작전이 벌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은 아니고요. 카터
네.
장관의 이 청문회에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올 초 시리아에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ISIL 재정 담당인 아부 사야프를 사살하고 그의 부인을 체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상당한 양의 정보를 획득했고요. 또 얼마 전에도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라크에서 ISIL에 처형되기 직전에 이제 위기에 놓인 그런 인질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지원을 했고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미군 특수부대원 한 명이 ISIL 대응 작전에서 사망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네.
이번에 이제 200명 규모의 특수 타격 부대를 이제 파견을 하는 것이죠.
네, ISIL 대응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소식은 영국의 공습 확대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제 얼마 전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테러 공격의 배후인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네.
이를 위해서는 영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는데요. 지난
네.
2일에 이제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시리아에서 영국 전폭기의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습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으로 3일 새벽 첫 번째 공습이 있었는데요.
네.
지중해 키프로스의 아크로티리 공군기지에서 영국 공군 토네이도 전폭기 4대가 출격을 했고요. 시리아의 ISIL이 장악한 원유 생산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크로티리 공군기지는 이제 지중해 동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 섬의 남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리아와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리아 동부에 이제 ISL 근거지 라까와도 한 5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폭기가 가서 공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영국군은 이번에 시리아 공습을 결정한 후에 아크로티리 기지에 토네이도 전투기 폭격대 2대, 전투폭격기 줄여서 전폭기라고 하죠.
네.
또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목적 전투기 6대를 추가로 보내서 해당 기지의 전투기 수를 2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국 의회에서 이렇게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영국 의회에서 공습 표결에 앞서서 10시간 반이나 아주 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영국은 사실 뭐 이미 이라크에서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동참을 해서 1년 넘게 ISR에 대한 공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네.
시리아로의 공습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그동안 심했는데요.
네.
이번에 표결에서는 노동당에서 이탈표가 나왔고 결국은 찬성 397대 반대 223으로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안을 채택한 겁니다.
그동안 왜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에 신중했던 건가요?
공습 확대로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이 소모적인 군사 개입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습니다. 영국의 여론도요. 그동안에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부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네.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다수가 공습을 찬성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요. 이번에 이제 영국 의회 표결에 앞서서 시리아 공습 승인을 촉구하면서 시리아에서 ISI를 겨냥한 공습은 합법적이고 영국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시리아 내 공습 참여를 즉각 환영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습이 개시된 날 바로 이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ISI는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냈는데 영국 의회의 공습 확대 승인은 ISIL에 대응한 동맹의 강력함, 또 미국과 영국 간의 특별한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ISIL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영국도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시리아로 확대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경제 소식입니다. 이번 주 IMF가 중국 위안화를 국제 기축 통화로 편입하는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뭐 경제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했던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30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IMF가 이날 지팡 이사회를 열고요.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 편입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이따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거래되는
네.
기축 통화에 이제 편입이 됐다는 것인데요. 위안화가 이제 미국 달러화, 유로화,
네.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에 이어서 세계 다섯 번째로 국제 기축 통화 편입에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이날 관련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세계 금융체제에 중국 경제를 통합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또
네.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이뤄낸 통화, 또 금융체제 개혁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이 국제 기축통화 편입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 교역 부문에서 중국의 비중은 이미 뭐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을 앞서서 세계 최대 규모가 됐죠. 하지만
네.
금융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국제 금융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인 이 규모에 걸맞게 자국의 위안화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 기축 통화로의 편입이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조치가 되는 것이죠.
중국은 몇 년 전에도 이 위안화의 편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IMF가 이제 5년마다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의 기준을 정하는데요. 이 중국이 지난 2010년에도 기반 통화 편입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었습니다. 당시 IMF는 물론 이제 중국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중국 위안화의 사용이 국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편입불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었고요. 하지만 이후에 중국은 아시아 국가 등 신흥국들과의 위안화 국제결제 경로를 늘렸고요. 또 위안화 환율을 고시하는 방식도 국제적인 요구에 맞춰서 이제 시장 중심으로 이제 점점 더 개선을 해나가면서 위안화의 기축통화 편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IMF의 특별 인출권에 기반 통화를 편입됐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뭐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 둘 다 이제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겁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IMF에 이제 여러 가맹국들이 있죠.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는 IMF에 이제 모아져 있는 돈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네. 특별 인출권이라는 건 IMF 가맹국이 이제 국제 수지가 악화됐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제 외화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기반 통화라는 게 바로 이제 특별 인출권에서 빼내갈 수 있는 돈이죠.
네.
그동안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만 가능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로 중국 위안화가 편입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국제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 위안화가 이제 위치를 갖게 된 것이고요. 이제 이 뭐 준비 통화 개념으로서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요한 결제 수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인데 특히 이제 가맹국이 IMF에서 인출할 수 있는 통화의 비중도 중요한데요. 이번
네.
회의에서 위안화는 10.92%로 결정이 됐는데 달러와 41.73%, 유로와 30.93%보다는 낮지만 엔화나 파운드화보다는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네.
이제 전문가들은 세계 이제 달러와 유로에 이어서 위안화가 세계 3대 기축통화로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건 이번 결정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전망이 있지만 이 국제경제에서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고요. 또 위안화의 변동성도 완화되기 때문에 중국 금융시장의 완정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북한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은 중국의 투자나 관광객 유치 확대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이제 자본 유입으로 중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더욱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중국이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에 뭐 위안화가 이제 기축통화로 올라선 만큼
네.
이제 중국의 그 금융 체계도 국제적인 기준에 점점 더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 위안화를 국제기축통화로 편입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에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엄청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앞으로 3년간 6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지원 계획인데요.
네.
시 주석이 이번 주에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이제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에 남아공에서 열린 회의에는 시 주석 과 함께 이제 아프리카 50여 개국 대통령과 정부 수반들도 참석을 한 아주 큰 규모의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네.
시 주석이 여기서 이제 총회 연설을 하면서 600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600억 달러 참 대단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이 돈이 지원됩니까?
시 주석은 앞으로 3년간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10대 협력 계획을 추진했다고 밝혔는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산업 협력, 또 아프리카의 농업 현대화, 기초시설 건설, 금융서비스, 또 환경과 관련이 있는 녹색발전,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 빈곤퇴치와 민생개선, 공공위생, 인적교류, 또 평화와 안보까지 모두 10가지인데 뭐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가 있죠.
네.
경제뿐만 아니라 뭐 환경, 안보,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제 눈에 띄우는데요. 시 주석은 앞으로 3년간 이런 10대 계획의 운영을 위해서 중국이 6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중국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중시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이 중국과 아프리카의 신형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을 또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과 아프리카가 오랫동안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온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도 세계 경제 상황 또 중국과 아프리카의 상황에 따라서 진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던 과거에는 아프리카에 눈을 돌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성장을 위한 자원 확보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자원이 풍부한 나라니까요.
네.
나라들이 많으니까요. 물론 이제 지금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성장이 이제는 좀 둔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아프리카에 대한 이 자원 관련 투자는 가장 많았던 때의 60%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이제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더욱더 이번 총회가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 주석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뭐 보다 넓은 분야에서 협력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시 주석을 이번에 수행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요. 별도로 이제 행한 연설에서 세계를 더욱 안전하고 또 공정하고 포괄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제 안보 측면에서 중국이 최근에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연합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요. 또 지난 2013년에 이어서 올해 지난 2013년 말리 그리고 올해는 남수단에 평화유지군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최근에 전해드린 바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동아프리카 국가 지부티에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죠.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를 만들겠다는 건 이 미국과 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를 겨냥한 발언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너 잘 알려진 내용이죠. 중국이 국력이 비약적으로 특히 이제 경제를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제는 미국과 함께 세계 2강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서방 주도의 전통적인 국제 질서의 개편을 이제 바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나름대로 신흥 강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또 아프리카, 또 중남미 같은 곳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 또 지원을 하고 또 아프리카 국가에 이제 어떤 그런 국제 질서 개편에서 이제 후원을 원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당연히 중국의 이런 노력을 환영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의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지원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새로운 지원과 협력 확대 계획을 크게 환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이 중국에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시 주석이 이번에 이제 남아공 개최국인 남아공을 비롯해서 9개 나라 아프리카 나라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가졌는데요. 남아공과는 총 65억 달러에 달하는 26개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고
네.
짐바브웨에도 12억 달러 규모의 전력 공급망 건설 투자를 비롯해서 10개의 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각국들은 이런 이 중국과의 협력을 아주 중요하게 전하고 있고요. 또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중국의 이 철도와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아프리카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간 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전인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한 후에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다시 다